고린도전서 강의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까지 잠깐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냈다, 이런지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거 문자 그대로 받으면 어렵죠. 침례는 그럼 주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구원하는 거고 그 다음이 침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17절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말의 지혜로 이런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능으로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럼 그 복음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이 앞부분은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을 조금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말씀을 이제 선포한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 거기 있던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한 겁니다. 말로다가 어떻게 하든지 대항을 해서 철학자들을 눌러보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모든 게 좋고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철학적인 걸 가지고 뭘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테네에서는. 그런데 여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작심을 한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 그 이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고린도, 아테네 이런 도시는 그리스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는 지혜와 철학을 자랑하는데, 지혜와 철학,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 그러고 뭐 좀 지혜롭다 그러고 말을 잘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하루 종일 그런 일로다가 시간을 쓰는 그런 도시가 이런 고린도, 아테네,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같은 이 그리스의 도시들이다. 이런 도시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겠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가서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가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 두 가지입니다. 가장 핵심, 사람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인데, 이 두 가지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워. 우리 개혁성경은 이거를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십자가 종교가 이런 뜻이에요. 도라고 하는 말이 종교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종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곳이로다. 이게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킹제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어떤 도,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어떤 길, 어떤 종교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 일, 그 일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수들이 죽는 것과 같은 형틀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거기서 피를 흘렸잖아요. 가시관을 쓰고, 정말 뭐 한 게 있냐,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 기독교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허약하게 별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느껴진다. 야, 이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무언가 국가를 개조하고, 나중에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뭐 유토피아를 약속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서 그래서 굉장한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사람들 마음 속에는 어떤 군왕이 나타나거나 어떤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잘 사는데, 병 없는데, 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 이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구세주죠. 세상을 구출하는 그와 같은 구세주가 해야 될 일이다. 믿지 않는 사람도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정말 세상 사람이 생각하기에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심지어 수염이 뜯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멸류관을 쓰고 그러고 그냥 힘없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겠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어리석은 거다.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받는이 아니라 구원 이미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파워다, 유일한 파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뭔가 장식을 위해서 이렇게 목이나 이런 데 거는 그런 용도가 원래 십자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는 죽이는 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틀. 예수님이 왜 사람을 죽이는, 특히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을 한 사악한 범죄자를 죽이는 그 사형 틀에 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는가, 이거를 이해해야 그래 하나님의 권능이, 파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저도 이전에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확실해지는 것이 뭐냐,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대신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짓지 않은 무엇인가가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죄를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누누이 구약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뭐 네팔이라든지 이런 나라, 미개한 나라,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 가도 다 뭐 무당 푸닥거리 하고 그러면 뭐 닭도 죽이고 해서 막 피를 흘려갖고 하여튼 뭐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양심 속에 그런 걸 이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짓지 않은 무엇인가가 반드시 죽어서 그 죄를 속해야, 그래야만 죄 지은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짐승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짐승들은 일순간, 순간순간마다 죄를 덮어줄 수는 있어도 영원 무궁토록 죄를 치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피를 흘릴 수 있는 거 짐승, 아니면 그 다음에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죽을 수 있는 게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온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 가운데 피를 흘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 서너 가지 뿐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그와 같은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짐승은 될 수가 있지만 역시 완전 무결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다. 천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잖아요, 창조물 가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완전한 희생 예물을 드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죄가 되어 주신 거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덩어리 자체가 되신 거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것은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권능이거든요. 유일한 방법이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게 단번에 이와 같은 그 희생 예물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구약 시대에 이 율법의 방식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서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한 30세까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수도승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돼야 되겠다 해서 거의 그 당시 살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깨끗한 그런 삶을 살면서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고행, 그렇죠? 수행, 뭐 각종 훈련,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 본산인 로마까지 방문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의롭게 돼보려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대신 속죄를 좀 받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직접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욕과 치욕과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결국은 십자가의 그 가장 무서운 그 형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셔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영어로 It is finished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음성을 내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 매료가 된 거예요. 여기에 매료가 된 거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돼야지 깨끗하게 사는 거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하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바울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될 때 그의 전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그가 선포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를 이제 선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멸망하는 자들은 말의 지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혜를 사용해서 뭔가 그럴듯한 방법으로 인류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어리석게 보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새 이제 텔레비전 이제 미국 방송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릭 워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번영 복음이라고 하는 걸 이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한 사람이 하는 그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큽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하는 설교를 30분짜리 설교를 들었는데 27분인가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건강, 어떻게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근데 그걸 들어보면 그렇게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건강에 대해서 저렇게 잘 설교할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맨 끝에 이제 3분 여기 성경 읽은 거 가지고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마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스틴의 설교를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귀에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목사가 여기 서서 27분 동안, 30분 설교에 27분 동안 건강을 선포하면 되겠냐고요. 혈압이 어떻고, 어떻게 해야 혈압 유지가 되고, 그렇죠? 당뇨병은 어떻게 고치고 골다공증은 어떻게 고치고 이거를 지금 30분 설교에 27분 동안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의사 아니면 건강 그거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뺨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여기 서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릭 워렌이라는 이런 사람들 나와서 부부간에 어떻게 잘 살아야 되냐 뭐 이 사회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번영하면서 잘 살 수 있는가 복 받는가 이거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설교에 그냥 내내 전달이 되는 그와 같은 그 주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주제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은 그런 걸 통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이 특히 넘어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단순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선포하면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을 하고, 야 이거 다음 주에는 교회를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테네에 가서 거기 말 잘하는 그 능병가들하고 철학을 가지고 변론하고 할 때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작심을 하고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선포하게 될 때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겐 유일한 하나님의 파워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가 어떤 거냐,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엿새 만에 이 모든 걸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파워, 그런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그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의 가족 그 8명 외에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호흡을 하는 모든 창조물을 몽땅 다 한 번에 멸절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파워, 그렇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이 불을 보내서 말 그대로 비처럼 떨어지게 하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몽땅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그런 파워, 또 이 이집트 땅에 갇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그런 재앙을 통해서, 특히 마지막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온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게 다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파워, 그게 끝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물들이 벽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지면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이게 그런 파워라는 거, 하나님의 파워가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 안에게 딱 두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까지 모든 걸 쫙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파워, 그리고 결국은 죽어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어있던 그 몸을 다시 세워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파워, 그런 파워를 예수님 안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 그 파워에 의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오늘 형제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피얼스 형제님 이제 장례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 예식을 치르니까 몸이 들어갔다가 이제 화장을 하고 나오니까 요만큼 이제 가루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이거 가루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40년 지나면 여기 사람도 여기 땅에 묻으면 하나도 안 남아요. 예를 들어 지금 사도 바울 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짐승에게 죽였을지도 모르고 또 짐승에게 잡혀서 먹힌 그와 같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죽은 구원받은 사람 지금 찾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엘러먼트, 원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원소들은 하나님의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 쉽게 말씀드리면 온 우주 공간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온 우주 공간을 재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재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변하고, 그렇죠, 몸이 있다가 재가 되고 몸이 있다가 다 이 속으로 흙 속으로 다 들어가고 해도 전체 무게나 전체 에너지는 한 번도 변함없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얼스 형제님 화장이 되었어도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다, 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원소 이런 모든 거 하면 무게가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질량을 보존할 수 있고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고 그래서 우주공간이 형성된 때부터 이게 없어지는 그 때까지 전체 무게를 재면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예, 홀연히 몸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면 우리를 공중으로 채워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하나님의 파워 뭐예요? 복음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렇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복음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십자가는 왜 필요하냐? 부활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의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가서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19절에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도 14절에서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배도하는 그와 같은 그 이 유다 왕국의 현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지혜도 안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와 분별 있는 자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엊그제 어제 교황이 여기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모 승천일이라고 해서 아마 지금 대전에서 뭐 5만 명이 모여서 대미사를 집전했다. 그 미사 집전할 때 그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이 위에다 앵크 십자가를 갖다 박아 놨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우상으로 섬기는 앵크 십자가 아시죠? 이렇게 생기고 동그랗게 생긴 거 이걸 위에다 갖다 박아 놓고 여기다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맨 앞에 놓고 이게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제단이에요. 그 제단 밑에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언가 지금 뭐 해보려고 지금 오늘 모여든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 보기만 해도 저게 이집트의 우상 숭배구나.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 이게 전 세계 뉴에이지 심볼로 이 마귀 섬기는 사탄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심볼 아닙니까? 거기에다 또 떡하니 여기 마리아와 아기 예수. 아무 힘도 없는 아기 예수, 마리아가 몽땅 다 하는 어미와 아기 이 새끼 심볼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는 교황이 그 앞에 서서 미사를 집전한다. 미사가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끌어들여서 이 빵과 이 교황이 축사를 하면 빵이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는 거 이게 미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가장 신성모독적인 죄가 미사다. 예수님이 한 번에 다 끝냈다 영원히 끝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꾸 끌어다가 그 예수님을 자꾸 희생물로 드리는 그 일이 그게 미사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깨닫는 게 없어서 짐승들처럼 이와 같이 거기 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가 없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아예 지혜 있는 자와 분별 있는 자를 그 땅에서 제거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이사야서 2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분별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자와 분별 있는 자를 치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분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지혜롭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안에서 좋은 목사가 생겨나고 그 안에서 좋은 이 나라를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가 생겨날 수 있다. 이사야서 그 29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그 내용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거기에 다다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버드 대학 다녔다 그러고 MIT 다녔다 그러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다녔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래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나게 우스운 일이에요. MIT를 다녔어요. 세상 최고의 석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을 다녔어요. 뭐라 그래? 원숭이에서 사람 나온다. 오랜 시간 두면 그럼 아메바에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너무 우리 눈앞에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몇 번? 창세기 1장에만 10번 나와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예,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대로, 그렇죠? 오렌지는 오렌지나무대로, 그것들의 종류대로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종류가 바뀐다. 또 종류가 바뀌면서 점점 좋은 것으로 간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종이든 책이든 가만히 두세요. 시간 지나가면 이게 없어지는 방향으로, 이게 소멸되고 찢어지고 없어지는 방향으로 갑니까?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 500년 전에 남대문을 세웠잖아요. 왜 지금 남대문 보수공사를 왜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남대문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공사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을 쇠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인자지 시간이 모든 걸 점점 좋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그런데도 이 창조와 진화 문제만 가면 아메바에서 사람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건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적하려고 그래서 만들어 놓는 게 이런 진화론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 박사를 하고 공학 박사를 하고 이학 박사를 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가서 2장 14절 한번 가서 보죠.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박사 수십 개 가지고 있어도 본성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래야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바울이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박사를 수십 개 해도 알 수 없다. 왜 그래요?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면서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모든 것을. 그래서 공학 박사를 하지 않아도 박사가 안 돼도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 할머니가 있어도 그 할머니가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분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져다 준 어떤 철학과 논리와 어떤 세상의 어떤 학식과 어떤 부귀와 재물 이런 걸로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나갈 수 없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혜로운 자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정 가운데 이제 뛰어난 자들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하려면 정신을 집중하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이런 건 한자 한자 글자 글자로는 잘 적어 놓을 수 있는데 이건 글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구원 받는 거는. 그러니까 글자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할 수 있어. 서기관이 되면 할 수 있는데도 구원은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못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 그냥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건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변론가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무언가를 변론하고 토론하고 입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20절. 지혜로운 자, 서기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변론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지혜를 헛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도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지혜, 그런 거. 저 우주 공간인데 저 수조 개가 넘는 저런 별들 볼 때, 야, 저걸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저걸 다 운행하시길래 저게 한 번도 부딪히지 않느냐. 이건 확률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몸 안에 수조 개 또 아마 여기 세포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도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 유전자 사슬이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그 중에 하나나 두 개가 고장이 나면 사람이 이렇게 큰 병이 걸리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운행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매일매일의 기적이다.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창조의 지혜, 또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그걸 하나님 말씀 뜻대로 그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지혜, 심지어 그 지혜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묻혔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한 것까지 다 포함된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런 지혜, 이런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세상이, 도저히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로마서 1장 18절 2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저 천체 우주 공간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저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의 양심 속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에 그 어리석은 것으로 십자가를 선포하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을 선포하는 것, 이런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다. 그래서 성육신, 그 다음에 대신속죄의 그 신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대신속죄, 특히 단번속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 다니면 십일조하고 주일성수하고 그냥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 받을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단번속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완전 무결한 그와 같은 희생예물을 드리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는 거 세상의 지혜로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한다, 이거 이거 아주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고 교제 나누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건 뭐 꼭 부활이라는 거 하나님 시켜주면 좋고 뭐 안 해도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신시대에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No, 성경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자,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 구약시대에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꼭 무슨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슨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유대인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하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들을 구출할 때, 그때 이제 유대인 아니면 유대 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들이 물을 겁니다.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두 가지 표적을 주겠다. 표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하나가 뭐예요? 여기 가슴에다가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생기죠. 그렇죠? 다시 또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나병이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물을 피로 만드는 또 어떤 것도 보여줘요. 또 이 막대기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는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에 가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국가가 형성이 될 때부터 자연적으로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표적. 누군가가 뭘 와서 한다 그러면 표적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제 표적이 제일 많았냐? 모세 시대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표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엘리사 시대에 표적이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와 사도들이 거하던 그 시대, 요 세 시대에만 표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 시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표적들이 없어. 오직 말씀으로 모든 일이 이제 진행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될 때에도 어떤 표적이 나타났어요? 아, 스페인 말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스페인 말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말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프랑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타원어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타원어 표적과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가서 보면 타원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타원어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다. 특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추구하는 이방인들의 그 지혜 추구하는 모습을 보시려면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 있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에피크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쟁이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냐? 부활이 어디 있냐? 지금 사람이 다 윤회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자, 23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예, 우리 누구예요? 교회.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사람이 이제 세 부류로 나뉘는 겁니다.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방인이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 믿지 않는 이방인,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교회.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만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 그게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하고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로마에서 우리를 뽑아내서 이 속박에서 우리를 건지고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 걸려서 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거 알죠? 막 걸어가는 돌멩이가 하나 있으면 거기 딱 발이 걸리면 그러면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속박해서 건져줄 줄 알고 그러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왔는데 거기 그냥 예수님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배척한 이후로 지난 그날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걸려 넘어져서 유대인들이 그런 신세가 됐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족하는 그 얘기는 로마서 9장 33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실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아래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서 보면 그리스인들에게도, 왜냐하면 이게 지혜롭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파워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지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열변을 지금 토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 2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저희들하고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아무리 강해도 사람 약한 사람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개미가 똑똑해도 사람이 그 다리 하나 뚝딱 이렇게 짚고 뭐 하면 쇠약한 노인이 뭐 하나 나무젓가락으로 뭐 하나 만들어도 개미 아무리 강해도 그거보다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 사람보다 못하겠냐.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게 보여도 사람보다 못하겠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평균을 한번 가서 보면 대부분 말 그대로 세상에서 백 없고 돈 없고 그래서 지식이 많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한 사람 절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 그 다음에 무슨 학식 세상의 수준 어떤 그런 명성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사람들 뭐 조수민이 뭐 이런 사람들 교황하고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데 믿겠어요? 안 믿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냐? 그게 있는 사람은 예수님 결코 못 믿습니다. 왜 그래요?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 일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면에서 어느 정도 없이 태어나고 어느 정도 없이 사는 것도 큰 복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재능과 지식이 엄청나게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보통 그리스도인들 가서 보면 그러면 별거 없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별거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거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 믿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도 한번 너희끼리 한번 너희 자신 한번 살펴봐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로 많으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아니냐 너희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장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뭐 공학 박사, 이학 박사, 의학 박사 이런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당황하게 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게 된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택해 준다는 겁니다.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라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아요. 종교 지도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만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세리와 창녀같이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그걸 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추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서 99% 일을 하시고 제가 1%는 더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한 거는 그거는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에 관한 한 그 일은 100%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 구원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 예, 구원은. 그래서 요 옆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에는 어느 면에서 차등도 두고 차별도 두셨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한 가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실 때는 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마냐는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믿음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쓰면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게 없어요. 의도 없어요. 그렇죠? 지혜도 없어요. 성별, 거룩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도 없어요. 또 구속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안에 쑥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의, 지혜, 성별, 구속이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imputation. imputation은 뭐냐 하면 누구의 계좌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가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별이 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다. 기독교다.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직 예수님 자랑하는 것뿐이 없다는 거죠. 다른 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 교회 교인수 자랑하는 거, 헌금 자랑하고 파이프 올겐이 10억이라 그러고, 그렇죠? 주차장 크기가 얼마라 그러고 이런 거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렇죠? 목사든 성도든 빈부귀천 남녀노소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다. 지금 바울이 그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렇죠? 이런 파당이 왜 생기느냐? 뭔가 딴 거 자랑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